오늘은 우리가 기초 지식 마지막 부분 할 차례죠. 198페이지. 앞에서 우리가 계통별 노화에 따른 여러 가지 특성들 또 아주 특징적인 그런 질병들, 대표적인 질병들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인성 질환에 대해서 했었어요. 그죠? 치매하고 또뭐 했죠? 노인성 질환 세 가지 우리가 대표적인 질환들을 공부했었잖아요. 그죠? 예. 치매하고 뇌졸중, 그죠? 그다음에 파킨슨병 이렇게 했죠. 그죠? 노인들한테 거의 연세가 이제 드시면서 따라오는 질병 중에 이세 가지가 치료가 안 되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많이 고생하시는 질병, 아주 대표적인 세 가지죠. 그래서 옆에서 돌봐주시는 가족들이나 수발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힘들기 때문에 이런 질환을 갖고 있는 대상자들을 우리가 가장 많이 요양보호를 이제 해줘야 되는 이제 그런 경우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대상자들을 쭉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질병에 좀 걸리지 않고 미리 그죠? 건강을 좀 유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가를 이제 5분 시간에 이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198페이지에서 끝까지 이제 이 내용이거든요. 내용은 굉장히 많은데 간단하게 공부를 할수 있습니다. 큰 줄거리만 알면 되거든요, 이거는. 누구나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는데 얘기하라 하면 빨리 말이 안 나와서 그렇죠. 그래서 조금 요약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혹시 문제지 이거 다 갖고 오셨죠? 응, 갖고 오셨죠?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응급은 다 했잖아요, 그죠? 오늘 마지막 시간에 응급 상황 대처가 있는데 지난번 내용 공부는 다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문제를 조금 풀어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노인들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결국 건강 증진 행위라는 게 있어요. 건강을 더 좋게 할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이죠. 그렇죠? 행동이나 태도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첫째는 영양을 잘 섭취해야 되고 골고루. 우리 지난번에 거기 일상생활 지원 및 개인생활 지원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영양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인들은 이 영양 섭취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들이 많죠. 그다음에 노인성 질환들의 대부분이 근육 위축이나 뼈가 그죠? 골밀도가 안 좋죠. 그래서 골다공증이 있거나 이렇게 해서 대부분은 걷거나 운동하는 게잘안 된다는 거죠. 운동이 힘들고 그다음에 노인들이 되면 어때요? 어르신들은 잠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수면의 양상이 자꾸 달라지게 돼요. 새벽에 일찍 깬다든지, 낮에 앉아서 좀 존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으시죠, 그죠? 그리고 정상적인 수면 양상을 쭉 꾸준하게 이어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연세가 어느 정도 드시면 우리가 이제 간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새 어때요? 우리가 이제 뭐 주변에서 많이 이제 이야기 듣기도 하고, 그죠? 또 여러 가지 뭐 드라마 같은 데서도 이제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항혼 부부의 재혼, 그죠? 재혼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떤 직접적인 성생활이나 이런 거하고도 관계가 있지만 외로움이나 이런 것들하고도 굉장히 많이 관계가 있죠. 그래서 연세가 뭐 70, 80인데 무슨 뭐 배우자가 필요하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실 수가 있죠. 왜냐하면 원래 이제 결혼 생활을 쭉 지속해 오던 경우 같으면 괜찮은데 새롭게 만약 어떤 분을 배우자로 맞아들인다 이렇게 하면 당장 자식들이 어떻게 해요? 나라도 조금 생각을 깊이 하게 될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연결된 두 사람한테 연결된 여러 가지 경제적인 거라든지 또뭐 주위에 얽혀있는 여러 가지 인적인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거를 먼저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사실 그 노인 한 분만 딱 두고 생각하면 어때요? 자식이 다 해주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죠. 그리고 이제 젊었을 때의 어떤 그 성생활하고는 좀 다른 의미의 서로의 어떤 그런 접촉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외로움을 극복하고 이렇게 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성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그 의욕이나 이런 것들은 다 그대로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도 이제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런 욕구는 그대로 있지만 건강 상태가 안 따라주고 신체 상태가 안 따라주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피하게 되고 멀리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물 복용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약물 복용도 굉장히 좀 처방된 약물을 적정하게 적합하게 이렇게 복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연세가 드시면 본인이 또 건강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그리고 자식들한테 폐를 안 끼치겠다 이런 마음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좋다 하는 약을 많이 먹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간이나 신장이나 이런 데 해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상적이고 올바른 약물 복용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연세 드시면 또 술을 혼자서 많이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 적정 음주, 그 다음에 담배를 피우시는 분은 금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잘 지켜야 되지만은 좀 인위적으로 우리 건강을 뭐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 접종 이런 것들도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면역이 이제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영양이나 뭐 일반 약물 가지고는 우리가 그 건강을 지켜낼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주기적으로 예방 접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계절별로 여러 가지 생활 안전 수칙을 잘 지켜야 된다든지 조금 있으면 이제 기온이 막 올라가고 햇빛에 아주 강하게 노출됐을 때 굉장히 열사병이나 뭐 이런 땀을 흘리면서 쓰러지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 겨울 되면 어떡해요? 혈관이 수축되면서 추위에 갑자기 노출됐을 때 뇌졸중이 잘 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름에는 보면 심장병이나 이런 걸로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고 겨울에도 심내혈관 질환이 많아지는데 겨울에는 뇌졸중 그러니까 중풍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같이 매나 혈관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니까 심혈관 질환으로도 겨울에는 많이 돌아가셔요. 네, 여름에도 더워가 답답해가지고 적당히 수축하고 적당히 혈관이 이완돼야 되는데 계속 축 늘어져가 있어요. 여름에는 그래서 수축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가슴이 답답하다 하고 쓰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더위에 너무 노출이 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영양 문제, 여러 가지 노인들의 영양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도 굉장히 많이 공부했어요. 그죠? 그래서 한번 복습하고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예. 그렇게 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첫째로 우리가 감각기계가 노화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냄새를 잘 못 맡을 수도 있고 맛을 잘 못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미각이나 후각이 굉장히 퇴화되는 거죠. 노화되는 거죠. 그죠? 기능이 자꾸 떨어져가지고 뭐든지 강하게 해야지 양념도 강하게 해야지 느끼고 그죠? 소금도 많이 넣어야 간을 많이 넣어야 간이 맞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나트륨을 너무 과잉 섭취한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나트륨을 과잉 섭취하면 원인이 되는 나트륨 과잉 섭취의 원인이 되는 이게 원인이 돼서 생기는 질병들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고혈압이나 심장병이나 신장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력이 나빠져서 위생을 잘 못 지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던 어머니가 연세가 한 80 정도 되니까 막 설거지 해놨다 하는데 그릇에 자꾸 티가 붙어 있고 밥풀 떼기도 뭐 몇 개 붙어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 눈이 잘 안 보여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시력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머니 왜 이렇게 전에는 깔끔하더만 왜 이렇게 지금 어? 설거지가 이렇게 안 깨끗해 이렇게 야단치시면 위축된다. 그쵸? 어머니도 위축되거든요. 그래서 아 어머니가 시력이 안 좋아서 그렇구나, 어르신이 시력이 안 좋아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한 번 더 우리가 그냥 씻어주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다음에 청력도 많이 떨어지죠. 청력도 떨어져서 옆에 사람이 뭐 살살 얘기하면 잘 안 듣기죠. 그리고 뒤에서 이야기하면 또 잘 못 듣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뒤에서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해요. 그래서 항상 노인들한테는 정면에서 또박또박 천천히, 너무 고음으로 하지 말고, 그죠? 중저음 이런 그 내용이 말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침분비도 줄어들고 뭐 음식물 침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음식을 씹어도 빨리빨리 이게 소화되는, 그 침이 부족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소화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아까 소화기계도 우리가 그 전에 배울 때 굉장히 여러 가지 노화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위장질환, 위염이라든지 위궤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이게 또 어떤 경우에 이런 증상을 호소해도 아이고 연세가 많으셔서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다 보면 위암이나 더 큰 질환으로 이제 옮겨갈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활동이 자꾸 줄어지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뼈나 근육이 또 나빠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골다공증이 생기게 되고, 골다공증 때문에 잘 넘어지고, 넘어지면 골절이 와서 생명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 만성질환을 우리가 예방해야 되고, 이미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우리 만성질환 뭐 있었어요? 앞에서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만성질환, 예, 고혈압, 당뇨, 그죠? 예. 예. 심근경색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급성질환이거든요. 급성심근경색 이런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앓고 빨리 회복이 안 되고 1년, 2년, 3년 중풍이나 그죠? 이런 것들이 쭉 이제 진행이 계속 그 병을 갖고 있게 되면 우리가 만성으로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만성질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식욕이 어차피 많이 떨어지고, 식사를 또 먹고 싶은 대로 못 먹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나마 먹고 싶은 대로 못 먹는 경우 있어요. 저염식 해라 하지, 또 뭐 응? 뭐 이 쌀밥 많이 먹지 마라 하지, 빵도 먹고 싶은데 못 먹게 하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식욕이 떨어져가지고 영양 부족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가서 혹시나 어르신이 뭐 잘 못 먹고 막 이래가 보고 다리가 이렇게 좀 부어 있는 것 같고 눌러보고 쑥 들어가고 금방 회복이 안 되면 이분은 뭔가 영양소 부족이 있다라고, 보통 우리가 그런 경우 다리에 눌러보고 빨리 이 회복이 안 되면 이 경우에는 우리가 병이나 이런 것, 비타민, 그죠? 나야신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보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도 우리가 많이, 근데 요새는 좀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런 게 영양제를 많이 좀 잘 드셔서 그런가, 그리고 예전보다는 영양 섭취가 이제 요즘은 좀 그래도 뭐 집에서 안 키워도 나가면 사서 먹을 수 있고 이러니까 조금 그런 거는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병원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그게 하여튼 뭐 몇 년 주기로 보면 질환이 굉장히 형태가 바뀌고 있다, 양상이 바뀌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물을 좀 충분하게 마셔야 되는데 질병 때문에 물을 못 마실 수도 있고, 그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각기 갖고 있는 질환을 잘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수분 섭취를 좀 충분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치매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때요? 본인이 음식을 적절하게 먹는 게 어렵죠. 많이 먹든가 거부하든가 뭐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영양상에 문제가 많이 또 생길 수 있죠. 그다음에 노인이 되면은 우리가 주변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내 곁을 떠나가게 돼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또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밥맛도 없고, 그죠? 삶의 어떤 의미를 자꾸 잃어버리는, 그래서 우울해지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독거 노인이나 이런 경우들은 사실 혼자 먹기 위해서 밥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저는 혼자 계신 분이 참, 그죠? 규칙적으로 영양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잘 챙겨 드시는 분은 대단히 존경해요. 대단하다고 생각돼요. 저는 혼자 있어요. 밥 먹기 싫어서 하루 종일 어떤데 학교도 먹기 싫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세 드시면 더 하기 싫잖아요. 힘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나 혼자 먹으려고 이렇게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옆에 이제 가족이 있으면은 굉장히 뭐 이것저것 이제 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독거 어떤 어르신들은 굉장히 영양 섭취가 불량해지죠. 그래서 대충 때우고 그죠.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노인에게서 생기는 영양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한테 생기는 영양 문제로 올바른 것은 또 바르지 않은 것은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영양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해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적절한 칼로리 섭취를 해줘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체중을 너무 빠지거나 또 살이 찌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표준 체중을 유지하도록 해주고 하루 세 끼 식사를 좀 규칙적으로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죠? 그 다음에 1일 단백질 필요량을 충분히 섭취하는데 우리가 체중 1kg당 뭐 1g 그럼 60kg의 노인은 60g의 단백질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개인 생활 지원, 우리가 앞에 일상 생활 지원 거기서 그 두부가 뭐 한모가 몇 그램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좀 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물성 단백질이 뭐 그 보통 체중이 보통 체중 킬로그램당 뭐 0.5, 0.6g 이렇게 하면은 충분하다 이렇게 하는데 가능하면 그 섭취하는 단백질의 3분의 1 내지 4분의 1은 그 식물성도 먹지만 동물성 단백질도 먹어줘야 된다. 그래서 고기 먹으면 만성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많다. 뭐 콜레스테롤 높아진다. 이래갖고 아예 고기를 안 먹고 채식 마시는 분 있죠. 노인이 되면 고기도 좀 먹어야 돼. 그 대신 기름기가 적은 살코기로 이렇게 좀 해드리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너무 식물성 단백질만 섭취하는 것도 좋지 않다는 거죠. 먹고 섭취하는 단백질 섭취량의 3분의 1 내지 4분의 1은 동물성 단백질도 좀 섭취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식물성 위주의 우리가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음식을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먹어서 거기에 우리 몸에 필요한 아미노산이나 이런 것들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뭐 좋아하는 한두 가지만 늘 먹지 말고 좀 다양하게 여러 가지 식품들을 이렇게 먹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할 때 궁합이 맞는 식품하고 약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칼슘은 칼슘을 많이 드시라 이렇게 하는데 칼슘은 우리가 흡수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뭐와 우유와 같이 먹으라 했잖아요. 그죠? 다른 거는 거의 물과 같이 먹도록 이렇게 하는데 칼슘은 우유를 예, 같이 먹으면 흡수가 굉장히 잘 되고 또 이 흡수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또 같이 먹어야 되는 영양가가 비타민 D. 그죠? 햇빛에 나가서 이제 조금 운동도 좀 하고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햇빛에서 이 비타민 D가 우리 몸에서 많이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운동을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시판되는 칼슘 제제는 보면 칼슘 플러스 비타민 D 플러스 마그네슘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골고루 들어있는 칼슘 제제가 좋습니다. 만약에 사 드시려면 한 가지 칼슘만 있는 걸 또 막 보통 가면 마그네슘만 또 파는 것도 있어요. 또 비타민 D만 파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게 먹지 말고 칼슘에 다 함유된 걸 먹으면 그게 굉장히 편하죠. 그 다음에 고혈압이나 심장병은 염분 섭취를 우리가 줄이는 게 예방하는 방법이죠. 그죠? 변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섬유소가 풍부한 야채나 섬유식이를 많이 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물도 충분히 섭취해줘야 된다. 그리고 음식을 아무리 물 많이 마시고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나 이런 것들을 먹는다고 해도 식사량이 너무 적으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식사량도 충분해야 된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한다고 아침 잘 안 먹고 가잖아요. 그러면 점심은 뭐 밖에서 조금 사 먹고 저녁에 와갖고는 또 대충 먹고 자고 그러고 이제 뭐 마십니까? 주로 음료수 같은 거 많이 마시고 그죠? 간식 많이 먹고 빵 먹고 이렇게 하면 변비가 되게 많아져요. 변비가 많아지면서 이제 막 모든 많은 질환들이 젊은이들한테도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하게 식사를 제때 해주는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변비를 예방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그걸 하고 물을 적당히 마시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육류는 기름을 많이 제거해줘야 되고 동물성 지방 섭취는 좀 줄여라. 아까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을 우리가 전체 단백질 섭취에서 몇 얼마나 섭취하라 했죠? 그렇죠. 3분의 1에서 4분의 1이니까 예, 이거를 3분의 1 내지 4분의 1 이렇게 안 나오고 몇 퍼센트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럼 몇 퍼센트요? 25%에서 30% 정도는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해라 했죠. 그죠? 근데 지방은 가능하면 동물성 지방 섭취는 줄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콩이나 그 대신 유제품 이런 것들을 좀 매일 좀 먹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콩이나 유제품으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있죠, 그죠? 치즈도 있고, 그죠? 뭐 또 계란도 있고 콩 종류 두부나 이런 것들도 있죠. 그러면 단백질이나 또 어떤 건 단백질이 많은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지방이 좀 많은 것도 있고, 그죠? 유지류는 다 지방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같이 먹으면 굉장히 좋다. 그 다음에 무기질, 비타민, 항산화 물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충하기 위해서 자주 먹어야 되는 게 해조류, 버섯류, 채소, 과일류 이런 것들을 자주 먹는 게 좋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수출했던 팽이버섯을 먹고 몇 명이 죽었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뭐 우리나라에서 뭘 잘못해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죽은 것처럼 미국에서 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팽이버섯은 그냥 먹으면 독성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익혀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 주의사항이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만약 그 주의사항이 없었으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알아보니까 이분들이 그걸 이제 미처 모르고 생으로 먹었더라. 그러니까 샐러드를 많이 해 먹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 그죠? 생으로 샐러드를 많이 해 먹어요. 그리고 버섯은 표고나 이런 것들은 생으로도 먹잖아요. 송이나, 그죠? 그래서 이 팽이버섯도 그렇게 생각한 거지. 그래서 먹다가 이제 두 명이 그때 죽었다고 이렇게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생으로 먹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자, 혹시나 신장이 나쁘거나 뭐 심부전증이 있거나 신부전증이 있거나 이게 아니라면 물을 충분히 마셔주면 좋다. 근데 심장이나 신장이 나빠서 부종이 많다 이럴 때는 물을 함부로 많이 마시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200페이지 보시면 음식물을 싱겁게 먹기 위해서 우리가 조리를 하는 방법들이 있죠, 그죠? 이거는 우리가 뭐 개인생활 지원하고 우리 그 일상생활 지원에서 너무 많이 했어요, 그죠? 근데 우리 복지사 선생님들은 그걸 안 들으셨죠, 그죠? 안 들으셨기 때문에 이런 거를 조금 읽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그 식초나 겨자, 후추, 파, 마늘, 양파, 참깨 이런 양념류에 좀 이런 그 자극이 있는 것들을 좀 넣어서 이제 해주면 식욕이 좀 촉진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죠? 간장이나 고추장, 된장 이런 것들, 이게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이죠. 이런 것들은 평소에 3분의 2만 사용해라. 평소에 1을 사용했다면 그 3분의 2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해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음식이 뜨거울 때 간을 보면 간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엄마들이 끓이면서 간 보잖아요. 끓이면서 간 보면 자꾸 싱거워요. 그래서 간을 자꾸 더 여쳐. 그래서 좀 떠가지고 좀 씻거든 그 간을 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뜨거우면은 거기 이 뜨거운 상태에서는 간이 제대로 우리가 정확하게 체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뭐 국물이나 이런 데는 MSG나 이런 우리가 조미료를 인공적인 조미료보다는 자연적인 조미료가 좋다. 그래서 자연 조미료는 뭐 마른 새우나 멸치, 표고버섯, 다시마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죠? 이렇게 하면은 조금 나트륨의 양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거의 대부분 요새 뭐 인공 조미료 쓰시는 분 잘 없잖아요. 근데 이제 바깥에 외식을 하게 되면 좀 섭취를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밖에서 아마 외식하고 오면은 뭔가 자꾸 잠이 오고 그죠? 입이 자꾸 마르고 이런 거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 MSG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간도 물론 짜게 좀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MSG가 많이 들어가면 굉장히 잠이 와요. 점심때 앉아있으면 업무가 어떤 때는 힘들 정도로 잠이 올 때 있어요. 맛있게 막 입에 착 붙잖아요. 음식이. 그렇게 먹고 나면 막 잠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이 자꾸 땡기죠. 입이 마르고. 그래서 아 이거는 오늘 좀 그 음식에 MSG가 많이 들어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조금 움직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소금이 많이 들어가는 거를 우리가 좀 줄이는 게 좋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또 그 소금을 뭐 많이 섭취한다든지 짜게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그 뭐 보면 우리가 훈연제를 먹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또 암 발생을 잘 예방하는 거잖아요. 참 암 발생을 잘 일으키는 거잖아요. 원인이 되죠. 그래서 결국 예방하는 암 예방식 생활은 이런 것들을 피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식사도 하루 세 끼 균형 있게 식사를 하고 또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식품군을 골고루 섭취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식사할 때 한 두세 종류는 채소류로 좀 반찬을 만들어라. 반찬 두세 종류 하면 막 혹시 상다리 부러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두세 가지 하기 어렵더라고요. 그죠? 그렇게 해보려니까. 그래서 어쨌든 매 끼 이 좀 채소 이런 것들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단백질이 풍부한 거 우리가 단백질이 풍부하고 이런 것들이 완전식품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두부나 계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란도 뭐 어떤 데는 삶아서 먹을 수도 있고 또 뭐 어떤 데는 후라이를 해가 먹을 수도 있고 어떤 데는 국을 끓여서 먹을 수도 있고 조리 방법이 다양하니까 이런 조리 방법을 좀 바꿔서 이렇게 하면 실증이 좀 덜 나겠죠. 매일 먹어도 그죠? 그래서 과일이나 유제품 이런 것들은 하루 1회 이상 간식으로 우리 간식할 때 요구르트를 하나씩 먹는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빵을 아주 작게 잘라서 고기에 치즈를 약간 발라서 먹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은 금기가 아닌 경우에 하는 겁니다. 만약 이분이 이런 것들을 전혀 먹으면 안 되는 질환일 때는 하면 안 되죠. 그죠? 짠 음식 아까 덜 먹어야 된다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고기 구워 먹는 거 있잖아요. 고기를 구워 먹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은 비만이 많습니다. 보면. 대체로 체중이. 그래서 돼지국밥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가끔 저는 그걸 별로 안 좋아해서 잘 안 가는데 우리 남편이 하도 좋아해가지고 제가 한 번씩 따라갑니다. 따라가보면 그거 먹으러 오시는 분은 대부분 남자분들인데 가끔 여성분들이 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여성분들은 보면 체중이 조금 나가시는 것 같아요. 아주 좋아하셔서 오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너무 자주 먹으면 그게 아주 좋지는 않다는 거죠. 그리고 남성분들은 이거를 먹으러 오는데 전부 소주를 한 병씩 나눠서 그래서 안주하기 제일 좋다네요. 돼지국밥이. 그래서 소주 한 병은 걷더니 돼지국밥 한 그릇 먹으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남자들이 이걸 아주 서민 음식으로 굉장히 좋아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해롭죠. 술하고 그렇게 먹는 게. 근데 어쩌다 한번 먹는 거야 뭐 또 스트레스 해소되고 그죠? 괜찮겠지만은 늘 자주 그렇게 먹는 건 우리가 암 유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되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돼지국밥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지만 특히 돼지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걸 먹으러 오시는 분이 많죠. 그러면 돼지고기도 삼겹살 구워 먹거나 뭐 바베큐 해 먹거나 이런 것들 많이 드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나중에 대장암에 잘 걸린다. 그래서 대장암의 원인은 이 탄 음식을 많이 먹는 경우.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그 폐기학을 전공하신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강의만 들어오시면 맨날 탄 음식 먹지 마라, 계란도 먹지 마라. 왜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많다. 그래서 옛날 얘기죠, 그거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한 벌써 뭐 한 50년 전 이야기죠, 그죠? 50년, 40년 전 이야기인데 그때 교수님이 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탄 음식 먹지 마라, 고기 구워서 먹지 마라, 계란 노른자 먹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분이 연세가 드셔서 퇴직하셔가 다른 대학으로 가시고 이제 가셨다가 그 암에 걸렸다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당시에 병동에 이제 수안사를 하고 있었는데 저 병동으로 이제 오시게 됐어요. 입원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그 위암이더라고요. 위암에 걸렸어. 그래서 이런 거를 다 피하고 이러셨는데 그래서 제 결론은 그걸 보면서 뭐든지 가리지 말고 적당하게 먹어라. 너무 지나치게 음식을 가려도 정신적으로 안 좋다. 그죠? 아, 요거 먹으면 요건 콜레스테롤이 많고 요거는 지방이 많고 그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먹어요? 적당히 먹으면 된다. 여러 가지 골고루 좋다고 너무 많이 먹지 말고 그죠? 안 좋다고 또 내팽개치지 말고 안 좋고 쓰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비장이나 간에 되게 좋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가 그 식품 중에서 나온 게 이제 그 오가피는 아시죠? 오가피 순이 굉장히 쓰잖아요. 데쳐서 먹으면 반드시 데쳐서 먹는 게 좋고 데쳐서 쓴맛을 좀 없애려면 물에 조금 오래 우려서 먹으면 조금 덜하긴 한데 원체 이 이파리는 써요. 줄기는 안 쓴데 나중에 그 줄기나 이런 것들을 하나도 안 쓰는데 뿌리나 이런 것들은 그 잎은 굉장히 쓰거든요. 근데 이 쓴맛이 우리 몸에 너무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먹으면 입맛도 살아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암 예방도 되고 비장이나 간에서 굉장히 이게 좋은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쓴 것들도 가끔씩 이렇게 먹는 게 좋다. 근데 많이는 못 먹죠. 써서 초장 찍어 먹어도 정말 쓰거든요. 보면. 근데 처음에 아주 그 새순 날 때는 좀 덜 쓰더라고. 근데 조금 더 올라와 조금 더 풀어지니까 더 써서 그때는 정말 못 먹겠는데 아 몸에 좋다 이런 생각해서 억지로 저도 이제 먹거든요. 먹는데. 그래서 우리 생활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섭취하는 것들이 암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탄 음식, 뭐 이렇게 바베큐나 이런 거, 훈제 이런 것들도 안 좋죠. 그죠? 그래서 붉은 고기, 그 다음에 육류를 가공한 식품, 그죠? 이런 것들은 대장암이나 직장암 이런 것들을 많이 유발하기 때문에 특히 아이들한테 소세지나 햄이나 이런 거 너무 많이 안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도 잘못하면 이것 때문에 비만이 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내장 비만이라는 거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속에 그 대장이 예, 지방이 많아지거나 이렇게 해서 복부 비만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좀 그 채소나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많이 먹는 게 좋지만 햄 소시지를 영 먹지 마라 하는 게 아니고 가끔 먹는 건 괜찮아요.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렇죠? 이렇게 먹는 건 좋은데 아주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통조림이나 이런 거 뭐 우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햄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지 또 보면 그 생선도 통조림으로 많이 나오는 거 있죠. 그죠? 이런 것들도 너무 많이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어쩌다 먹고 싶으면 한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뭐 먹어도 괜찮겠지만 늘 그걸 많이 이용하게 되면 암 발생률이 굉장히 많아진다. 좀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그 햄이나 소세지나 뭐 이런 육가공품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 아질산염이라고 있어요. 이게 항암이 아니고 발암 물질이다. 그래서 발암 성분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저기 제가 오가피 이야기를 했는데 오가피는 물론 뼈나 근육에도 좋지만 이 쓴맛이 항암 성분으로 우리가 이제 인정할 만큼 좋은 부분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수분을 또 적절하게 잘 마셔야 되는데 물은 뭐 그냥 먹으면 안 되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늘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이야기고 또 지금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해주고 있는 이야기는 물도 씹어서 마셔라. 물을 어떻게 씹어야? 입안에 넣고 우리가 씹는 것처럼 입안에 조금 이제 우리듯이 우리가 차 우리듯이 그래서 입안에서 이렇게 우려가면서 먹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 먹고 체하면 약이 없다 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물을 꿀꺽꿀꺽 마시면 나중에 굉장히 뭐 사례가 들리든가 아니면 막 그 뭐지 무슨 이런 그 안 좋은 이런 반응들이 막 나오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뭐 뭐라 그러지 그거를 그 하여튼 트림이 아니고 막 이상한 그런 그걸 하게 돼요. 그래서 갑자기 그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예. 그래서 마시는 양보다 마시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물은 제대로 섭취하는 것이 제대로 섭취하는 방법이 마시는 양보다 마시는 방법이 중요하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자신의 체중 곱하기 30 내지 33cc가 마시는 양이다. 그래서 내 몸무게가 60kg 같다면 하루에 물을 우리가 한번 먹을 때 30cc 먹는다면 30cc로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죠? 1800cc죠? 예, 우리 그 페트병에 한 병 정도는 하루에 마셔야 된다. 그죠? 대부분 그렇게 잡수시나요? 그래야 우리 몸에 쭉 이 노폐물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고, 만약에 소변을 못 보시는 분들, 소변을 충분히 못 보시는 분들은 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물을 많이 마시면 소변이 많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내가 물을 오늘 1800cc를 마셨는데 소변은 500cc밖에 하루 종일 안 나왔다. 이러면 지금 신장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는 소변이 너무 적게 나온 거죠. 그래서 한 시간에 한 잔 정도를 마셔라. 그래서 제가 늘 쉬는 시간에는 일어나셔서 물을 한 잔 마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한 번에 500cc 이상은 마시지 말고 한두 모금씩 천천히 마셔라. 그래서 이걸 씹어 먹듯이 천천히 입에 꿰맸다가 삼켜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게 갈증 나면 꿀꺽꿀꺽 먹고 나면 그 다음에는 막 아주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왕건이 그렇죠? 싸움을 하다가 전쟁이 나서 이제 이렇게 하다 우리가 그런 그 설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 우물에 우물가에 가서 막 목이 말라가지고 우물에 그 처자가 물 들어와 있는데 그 물을 이렇게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처자가 버들잎을 이렇게 띄워줬잖아요. 보니까 너무 급하게 이렇게 와가지고 물을 먹다 보니까 너무 꿀꺽꿀꺽 마시다가 체하겠거든. 그래서 천천히 마시라고 버들잎을 이렇게 띄워주니까 빨리 못 먹잖아요. 버들잎을 후 부르가면서 마셔야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좋은 인연이 됐죠. 예.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이 물을 마시는 것은 이제 그런 천천히 조금씩 이렇게 마셔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 이외에 음료수를 좀 많이 마셨는데 괜찮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 있어요. 주스도 수분 보충은 되지만 거기에 다른 게 또 많이 들어있잖아요. 당분도 들어있고 그죠? 여러 가지 이런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스는 많이 먹으면 또 물이 더 땡기는 경우도 있고 갈증이 더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갈증이 생길 때는 주스보다는 물을 구할 수 없으면 주스라도 괜찮은데 주스보다는 물이 좋다. 그죠? 그리고 녹차나 커피는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밤에 혹시 수면이나 이런 것들도 방해가 될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보다는 그리고 맥주나 이런 것들을 먹으면 어때요? 소변이 쑥 또 많이 나오죠. 소변이 정상보다 더 많이 나오게 돼서 오히려 수분을 더 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탈수가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름에 덥다고 시원한 맥주 한 잔하고 오늘 퇴근해야지 이러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한 잔만 하고 가야지 너무 많이 뭐 1차, 2차 하고 그죠? 이렇게 가보면 다음날 어떻게 아침에 막 머리도 깨질 것 같고 그죠? 힘들잖아요. 입도 마르고 머리 깨질 것 같은 건 수분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분을 많이 섭취해 줘야 되는데 엄마들이 꿀물 태워줘죠. 혹시나 당이나 이런 것들도 부족하지 않도록 그 당을 보충해주는 의미의 꿀물 주는 거는 예. 수분도 보충해주고 당도 보충해주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빠지니까 부족하죠. 그래서 몸의 균형이 깨져가지고 두통도 오고 막 입도 마르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수분 섭취를 이렇게 하되 꼭 제한해야 하는 질병들이 있죠. 간경화나 신부전, 신부전증, 그 다음에 부신기능저하증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갑상선 기능저하증이 심한 분들도 수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안 돼요. 혹시나 이 중에서 갑상선 기능저하증이 있으시면 그런 분들은 또 물 좋다고 또 너무 많이 마셔가 안 된다는 거죠. 갑상선 기능저하증은 보통 보면 살이 많이 쪄요. 체중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물만 먹어도 살찌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대대로 대사가 안 돼갖고 그래요. 수분이 어느 정도 먹으면 그중에 노폐물로 좀 빠져야 되는데 이게 대사가 원활하지 않으니까 잘 빠지지를 않아서 몸이 많이 붓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래서 갑상선 기능, 갑상선은 우리가 질환이 여러 가지가 있죠. 갑상선 암도 있고 또 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상대가 되는 반대되는 또 질병이 있잖아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는 게 있죠. 항진증은 살이 많이 빠지죠. 빼빼해져요. 그러고 사람 되게 예민해지고 그렇거든요. 근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살이 많이 쪄요. 그리고 나중에 심해지면 눈이 이렇게 좀 튀어나오는 것 같고 이런 증상들이 있죠. 그래서 물을 이 경우에는 기능 항진증은 물을 많이 마셔야 되고 기능 저하증은 물을 많이 마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 가족이든 아니면 내가 돌보는 요양보호 대상자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알고 이제 우리가 돌봐드려야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요 이제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을 이야기 드렸고 이번에는 수분을 충분히 마셔야 되는 질병입니다. 이건 염증성 질환에는 다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비뇨기 질환뿐만 아니고 염증성 질환에는 많이 마셔야 되는데 염증성 질환이 있으면 어때요? 열이 많이 나죠. 열이 나죠. 그죠? 열이 나면 우리 몸에 수분을 많이 뺏어가잖아요. 그래서 탈수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물을 충분히 마셔주고 그 다음에 이 염증이 있는 이 염증에서 생성되는 독소들이 수분으로 빠져나와야 돼요. 소변으로 노폐물로 빠져나오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비뇨기 질환도 마찬가지고 폐렴 그죠? 이것도 폐에 생기는 염증이잖아요. 그죠? 폐렴, 기관지염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당뇨병 당뇨병도 이렇게 물을 좀 자주 마셔줘야 혈당이 마구마구 안 올라가죠. 조금 조절이 되죠. 빠지면서. 근데 만약에 당뇨성 합병증이 왔어요. 신장에 당뇨성 합병증이 와가 신장 기능이 굉장히 나빠져서 소변이 잘 안 나온다 이러면 물을 많이 마시면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고혈압이나 협심증도 적당히 물을 마셔야 된다. 우리가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지 마라 이러니까 물도 많이 먹으면 안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지나치게 먹으면 안 되죠. 근데 적당히는 먹어줘야 어때요? 몸에 나트륨도 배출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원활하게 수분이 혈관에 같이 피와 혈액과 같이 돌아야 순환을 해야지 혈액의 점도가 낮아져요. 어떤 사람은 내 오늘가 병원 가가 체열했는데 내 피는 왜 그리 뻑뻑하노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본인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뻑뻑하신 분이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보시기에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묽은 내 피는 오늘 너무 묽더라 색깔도 좀 옅고 그죠? 빨개야 되는데 불그레 그냥 좀 분홍색 비슷하게 이런 분들도 아주 드물게 있어요. 그런 분은 어떻게 했어요? 빈혈이 의심되죠. 육안으로만 봐도 빈혈이 의심되는 거죠. 묽은 분은 근데 점도가 높은 분은 순환이 잘 안 되겠죠. 너무 뻑뻑하면 혈액이 뭐 우리가 막 뭐 어디 큰 뭐 강처럼 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굉장히 그 좁은 혈관에서 이런 것이 순환하다 보면 끈적끈적하면은 잘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높아지면서 순환이 안 돼가지고 나중에 심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죠.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물을 좀 적당히 마셔줘야 된다. 근데 체질적으로 물을 되게 마시는 사람이 있고 물을 또 안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물을 참 많이 안 마시는 편이거든요. 국물도 잘 안 먹고. 그리고 보통 이런 물 마셔라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머니가 한 번씩 야야 물 좀 마셔라 물 좀 마셔라 하고 막 이러는데 물이 안 먹고 싶은데 어떡해요. 그래서 어릴 때는 제가 아주 반항도 많이 하고 이랬어요. 뭐 먹기 싫은데 뭐 자꾸 억지로 먹으라는 데 알아서 먹을게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그걸 또 우리 아이들한테 딱 하죠. 근데 아이가 그 제가 이제 집에 같이 사는 아이가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물이 없으면 못 살아요. 물을 그냥 이만큼 병에 갖다 놓고 밥 먹을 때도 수시로 물 마셔야 되고 그죠. 이렇게 하는 아이고 한 아이는 물을 또 안 먹어 저처럼. 그래서 결국은 그 안 먹는 아이한테 물을 자꾸 자기가 그 못 먹잖아요 그죠. 안 먹는데 자꾸 억지로 마시라 하기는 어렵고 그 아이한테는 야채나 오이나 이런 게 많이 해주죠. 이렇게 많이 해주고 미역국을 좋아하니까 가끔 미역국을 자주 좀 끓여주고 그러면 그 물은 잘 마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물을 좀 수분을 섭취하도록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많이 마시는 아이는 뭐 어떻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갖다 놓고 그래서 그 이제 자주 살피죠. 얼굴이 좀 붓는 건 없는지 자고 나면. 근데 보면 그런 게 없어서 그냥 아 배설이 잘 되니까 괜찮구나. 체질적으로 좀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 나이가 들면 이게 이제 조금씩 조금씩 또 교정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나이 들면서 아 물을 이게 내가 섭취하는 게 너무 작아서 이게 안 되겠구나. 그래서 더 먹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본인이 자각을 하고 이제 조금씩 먹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영양은 이렇게 해야 되고 운동이죠. 운동도 여러 가지 문제가 뭐 우리가 앞에서 다 이야기했습니다. 근육이나 골밀도가 떨어져서 근육이 퇴화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심장 근육도 두꺼워져서 심장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힘이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우리가 쉽게 피곤해지고 일이 하기 싫어요. 노인이 되면 일이 하기 싫은 건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죠. 심장이 이렇게 자꾸 뭐 퇴화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폐렴 잘 걸려서 우리가 뭐 폐렴 주사를 꼭 맞아라 하잖아요. 65세 이상은 우리나라 법적으로 노인이 65세 이상이니까 65세 딱 되니까 보건소에서 연락이 딱 와가지고 폐렴 예방주사 맞아라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폐가 이제 폐 조직이 탄력성이 떨어지면서 이런 것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많이 움직이면 숨이 차잖아요. 폐활량이 확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관절도 뭐 안 좋아지고 그죠? 관절이 다 따라가지고 그냥 그죠? 얼마나 자식들이나 가족들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했으면 관절이 다 따라서 삐그덕 소리가 나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연골이 다 따라가지고 너무 아프죠. 그죠? 그랬습니다. 잘 걷지를 못하고 그래서 운동이라는 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자극이 오거나 무슨 사고가 날 상황에서도 빨리 이렇게 대처하거나 이렇게 신속하게 대처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져서 노인 되면 사고도 많이 나고 그렇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시력도 나쁘니까 뭐 자꾸 밖에 나가서 뭘 하고 싶지가 않아요. 운동을. 그래서 하다가 잘못하면 넘어질까봐 겁나고 이렇게 해서 두려워서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현재 할 수 있는 운동 수준을 좀 평가하는 것이 좋다. 어느 정도 운동할 수 있는지 10m를 걸을 수 있는지 500m를 걸을 수 있는지 그렇죠? 이분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 또 전혀 걸을 수 없어서 휠체어로는 움직일 수 있는지 그것도 안 되면 침상에서 일어날 수는 있는지 그냥 팔다리는 움직일 수 있는지 반신마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평가를 해야 되겠죠. 뇌졸중으로 반신마비가 되신 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죠? 운동을 어떻게 시켜주죠? 반신마비가 있고 전혀 밖에 나올 수가 없다. 침상에서 생활한다. 이러면 어떻게 건강한 다리를 운동시켜주나요? 아니면 마비가 된 쪽을 운동시켜주나요? 첫째는 마비가 된 쪽을 운동시켜줘야 되지만 건강한 쪽도 같이 운동시켜줘야 돼. 젊은 사람들도 어떻게 다리가 한쪽이 골절되며 한쪽 다리 이렇게 기부스해가지고 그죠? 기부스라 그러죠, 그죠? 캐스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해가지고 침대에서 움직이지 말도록 하죠. 그러면 보통 이제 이 운동을 가서 시키는 경우에는 어때요? 그 아픈 다리만 자꾸 발가락 운동시키고 그죠? 발가락을 움직여 보는 것은 이 사람이 마비가 왔나 안 왔나 혹시나 이 기부스 하면 이 두껍잖아요, 그죠? 두꺼운 거를 이렇게 대놓으면 혹시 부종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그게 저기 신경이 눌려가지고 마비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뭘로 아냐 하면 발가락 운동으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엄지 발가락 움직이 봐라, 뭐 발가락을 꼼지락거리 봐라 이렇게 하는데 그런 운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가능한 한 할 수 있는 운동을 시켜줍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장딴지에 뭐 문제가 생겼다. 장딴지에 골절이 생겨가지고, 그죠? 이렇게 아래 다리만, 그죠? 무릎 밑에만 이제 기부스를 했다. 이렇게 하면 여기는 괜찮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마사지나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지만 그렇다고 다리를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긴 어렵다는 거죠. 발가락을 움직여보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고관절을 조금 움직여주는 운동을 시키죠. 근데 이게 한쪽으로만 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똑같이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건강한 쪽 같이 퇴화를 하게 돼요. 그래서 건강한 쪽도 같이 운동을 시켜줘요. 항상. 그 건강하지 않은 쪽만 운동시키지 말고. 그래서 뇌졸중 환자들도 건강하지 않은 쪽만 자꾸 마비가 온 쪽만 운동시키지 말고 마비가 오지 않은 쪽도 같이 운동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기에 이거 하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여기에서 일로 다 가게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쪽이 나중에 같이 약해지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같이 항상 운동을 시켜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의사들도 잘 이야기를 안 해요. 뭐 같이 운동시켜주라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우리가 알아서 좀 시켜야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운동 수준이 대상자가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파악을 해서 여러 가지 가능한 운동을 시켜주는데 금기가 되거나 또 이 사람이 약을 먹었는데 이렇게 하면 어지러워서 혹시 쓰러질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요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즐겁게 운동을 해야 되죠. 운동할 때는 너무 하기 싫어서 짜증내고 이러는데 운동하자고 끌고 나가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시간을 기다렸다가 좀 마음이 조금 편안해질 때 운동을 같이 하고 싶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가 좀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이고 누군 오니까 맨날 가기 싫은데 운동하자 해서 내가 스트레스다 이러면은 더 안 좋죠, 그죠? 네. 그래서 어쨌든 옷이나 이런 것들도 운동할 때 면 제품 땀이 이제 잘 흡수되고 통기가 잘 되는 바람이 잘 통하는 이런 옷들 입고 그 다음에 운동할 때 요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 관리 5번은 줄을 좀 꺼놓으세요. 낮은 수준의 운동을 시작해서 그 다음에 점점 강도를 올려가면서 운동을 해야 돼요. 처음엔 낮은 강도에서 운동을 시작해서 이 상태가 괜찮으면 강도를 올려야 되죠. 만약 중간에 뭐 저혈당이 왔다든지 이러면은 멈춰야죠. 그렇죠? 더 이상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적어도 10분 이상 준비 운동을 해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 잘 나옵니다. 10분 이상 준비 운동을 해라. 이거는 유연성을 좀 높여주고 근육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준비 운동을 하는 거는 우리도 건강한 사람들도 어떤 운동을 할 때 항상 준비 운동을 좀 해야 되죠. 그죠? 갑자기 하면 두두둑 부러지거나 뭐 근육이 뭐 늘어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강도 운동에서 시작하고 그죠? 그다음에 이게 가능하면 고강도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운동을 할 때는 근육 피로라든지 이게 보면 갑자기 아이 저리저리하다 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힘이 빠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게 있는지 그 다음에 숨이 차는지 협심증이나 부정맥이 있는지 심장이 막 쿵쾅쿵쾅거리고 있다가 좀 이따가는 또 막 잘 안 뛰다가 그죠? 또 좀 이따 막 빨리 또 뛴다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혈압이 뭐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어지럽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그 강도라든지 시간이나 빈도, 기간 이런 것들은 서서히 증가시켜줘야 돼. 아, 오늘 보니까 좀 잘 걸으시네. 그러면 오늘은 어제 100m 걸었는데 오늘 500m 이렇게 해버리면 힘들죠. 어제 100m를 잘 걸었으면 그걸 한 2, 3일 계속 아니면 일주일 계속 하고 그 다음에 또 200m, 300m 이렇게 좀 늘려주는 게 좋겠죠. 그 그렇죠? 다음에 안정을 했을 때 심박동수가 돌아와야 돼요. 그렇죠? 돌아올 때까지 마무리 운동을 합니다. 막 걷다 갑자기 털썩 주저앉으면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좀 서가 이렇게 제자리 걸음을 하든지 서서 조금 안정을 하든지 이렇게 아니면은 앉을 때가 있으면 좀 앉아서 잠시 안정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마무리 운동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자리 걸음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혹시나 힘들면 중간중간에 휴식을 좀 취해줘야 됩니다. 아, 저까지 목표가 지금 100m인데 10m도 못 가서 힘드는데 아, 저 고지가 저기인데 저까지 가서 쉬어야죠. 이렇게 하지 말고 힘들면 그 자리에서 좀 쉬다가 다시 하라는 거죠. 그래서 대상자 개개인의 능력에 맞는 운동을 해야 되고 혹시나 뇌졸중도 그렇고 치매도 그렇고 파킨슨 질환도 그렇고 방향을 잘 못 바꿉니다. 그래서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치매 대상자들도 보면 이래 꼬불꼬불 가는 거 잘 못해요. 이게 방향을 잘 못 바꾸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리고 시야가 굉장히 좁아요. 자기 앞만 밖에 못 봐요. 그래서 뭐 잃어버렸을 때 찾는 방법은 골목골목 이런 데 잘 안 들어가요. 어느 지점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항상 직선으로 이렇게 사선이든 이렇게 된 방향으로 잘 가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파킨슨 질환도 몸이 이렇게 굽어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굽어지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옆으로 이래 가라 하면은 넘어져. 못 가요. 옆으로 방향을 돌린다든지 이런 거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운동을 안 시키는 게 좋다. 갑자기. 그래서 하면은 한 앞으로 가는 운동, 옆으로 일로 가고 싶다. 이렇게 하면 좀 서 있다가 세워놨다가 그죠? 세워서 잠깐 휴식하고 몸을 같이 돌려줘야 돼요. 같이 돌려줘서 완전히 이렇게 돌려줘가지고 바로 가도록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아유 돌아갑시다 이렇게 해서 뭐 우리처럼 이렇게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쓰러져서 골절이 생기거나 이렇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수면도 그렇죠. 수면은 우리가 자주 깨고 노인들은 그죠? 자주 깨고 그 다음에 자는 시간이 숙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요. 잠깐 잠깐씩 자고 깼다가 자고 이렇게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잠들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낮 시간 동안에 그러다 보니까 깜빡깜빡 조셔요. 졸게 되는 그런 것들이 좀 노인들의 아주 수면 특성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면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도록 해주는 것이 좋고 혹시 오후에 커피나 카페인 이런 것들을 마시지 않도록. 그렇죠? 오전에 아침 마시면 오전 중으로 12시 이전에 한 11시 이전에 조금 마시는 게 좋습니다. 되게 보면 커피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못 먹게 하면 또 섭섭하죠. 그래서 아침에 오전에는 좀 먹더라도 오후에는 절대로 먹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술이나 담배를 하시면 끊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과식을 하게 되면 역류성 식도염이 다 옵니다. 소화 기능이 약해가지고 우리도 다 있죠, 그죠? 저도 검사해 보니까 역류성 식도염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병원에서 약을 좀 줄까 이래 묻더라고요. 저를 아니까 의사가 아니까 이제 약을 좀 줄까 하는데 약 그냥 필요 없다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충분히 소화시키고 자겠다 잘 때. 막 피곤하면 저녁에 가서 늦게 먹고 바로 침대에 들어가서 자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 수면 습관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우리가 최소한 2시간 이상, 4시간 정도 늦게 소화되는 사람, 노인들은 한 4시간 이상 있어야 소화되거든요. 그래서 저녁을 좀 일찍 먹고 과식하지 말고. 그러니까 저녁 먹고 사실 운동할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누구든지. 노인들은 더욱더.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안 되면 그냥 앉아서 TV를 보든 아니면 다른 뭘 하든 이렇게 해서 시간을 조금 보내서 소화가 되고 난 뒤에 자리에 눕도록 이렇게 해주는 방법이 좋습니다.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면 나중에 다른 이제 질환들도 많이 생길 수 있겠죠, 그죠? 이게 치료가 안 되면 식도암이나 뭐 위암이나 이런 걸로 또 넘어갈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뭐 공복감으로 만약에 또 너무 일찍 먹고 나니까 소화되고 나니까 또 너무 배가 고파, 또 그래서 배가 고파서 못 잔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또 속이 너무 비면 잠이 안 올 때가 사실 있어요. 이럴 때는 따뜻한 우유나 이렇게 해서 많이 먹지 말고 조금만 들어가도 괜찮아요. 때는 오이 한 조각만 먹어도 이 공복감은 조금 해소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따뜻한 우유나, 왜냐하면 찬 거는 또 혈관을 탁 수축시켜가지고 수면에 좀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잠이 확 깨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약간 따뜻하게, 뜨겁지 않게, 그렇죠? 그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뭐 잠옷도 편안한 게 좋고 소음이 좀 없도록 해줘야 되겠죠. 너무 시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늦게까지 텔레비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늦게까지 보다 보니까 늦게 잠들고 아침 늦게 일어나고 이렇게 하죠, 그죠? 또 휴대폰을 막 계속 누워서 보거나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조금 잠자리에 딱 누우면은 모든 이런 조명이 있는 거는 다 끄는 게 좋습니다. 자, 텔레비전 오래 보지 말고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도 좀 놓고. 뭐 그걸 보고도 잘 주무시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은 대부분은 시력도 안 그래도 나쁜데, 그죠? 이게 나중에 눈도 굉장히 뻑뻑하고, 그죠? 그 건조하잖아요, 보통 보면. 그래서 더 눈이 아프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혹시나 같이 주무시는 분이 너무 코를 골거나 이를 갈거나, 그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잠 못 주무시는 분도 있으니까 이럴 때는 조금 떨어져서 뭐 자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그죠? 그 다음에 수면제나, 잠이 안 온다고 하면 수면제 복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 중에서 얼마 전에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 이제 이렇게 계시다가 너무 잠을 못 자가지고, 어르신이 잠을 못 자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제 우울증 진단을 받았어요. 만사가 귀찮고 자식들 오는 것도 귀찮고, 그죠? 얼굴 보는 것도 하나도 안 반갑고, 왜 영감이 나를 안 데리고 가고 나만 이렇게 남겨놨나, 맨날 이제 그렇게, 그죠? 막 하면서 계셨는데, 이제 하도 이제 그러니까 저기 이제 자녀들이 우울증 이제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타서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자녀들이 다 이제 나와 있고 어른이 혼자 이제 그 농사 짓고 계셨으니까 어떻게 진짜 해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화해 드리고 주말에 찾아뵙고 이것밖에 못 하는 거예요. 거리도 멀리 떨어져 있고 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를 보러 갔더니 어머니가 그 수면제를 과량 복용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딸이 가가지고 그거를 탁 보고 자 일구 신고하고 이제 병원에 모시고 가는 것까지는 했는데, 그 뒤에는 이 딸도 막 완전히 공황 상태가 된 거예요. 밖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딸이 막 우울증이 또 걸렸어. 그래서 혼자 있는 게 너무 무섭다. 남편이 올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많이 있고. 남편이 또 공무원이다 보니까 막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 남편이 또 맨날 늦게 들고 아침 꼭도 새벽에 나가고 하니까, 본인도 직장 생활을 하긴 하는데 본인은 뭐 칼퇴근하는 그런 일이라서 집에 들어오기가 무서워서 집 앞에 쪼그리고 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혹시나 수면제나 이런 것들을 또 많이 복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수면제를 어떤 경우에 많이 먹어버리는, 아 어제 한 알 먹으니까 잠이 좀 시원찮아, 오늘 두 알 먹죠? 그럼 두 알에 이제 또 이게 습성이 들면 그 다음에 또 두 알 먹어도 잠이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푹 자야지, 번이 죽겠다 생각을 안 하고도 그냥 푹 자야지 이러고 막 많이 먹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가까운 이제 그 시누이 그분하고 시누이가 제가 이제 친했어요. 그래서 시누이 보고 네가 너 올케를 위해서 좀 자주 가라, 그리고 당분간 옆에 가 있을 수 있으면 가 있어라. 지금은 그냥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있는 게 최고다. 다른 거 아무거나 그러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그 감정이 없어지겠습니까? 어머니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그리고 그 이 사람이 이제 생각하는 거는 막 그냥 널브러져 있는 어머니의 모습 이런 것들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더 힘들은 거죠. 근데 이제 가서 옆에서 뭐 음식도 해가지고 같이 좀 먹자 그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서서히 서서히 시간이 가면서 이제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만은 이제 본인도 이제 일이 없을 때는 가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올케도 되게 좋아하면서 이제 형님 제발 일 없어도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퇴근하면 바로 집에 들어간다 그러고. 그래서 이게 주위에 관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그리고 어느 날은 그래가 막 관심 보이다가 그 다음에는 툭 끊어보고 그죠? 이러면 또 안 돼요. 굉장히 일관성 있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보여줘야 돼. 진짜로 내가 너를 생각한다는 거 이게 지금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그 노인들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낮에 제가 그랬죠.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 또 수면장애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방법은 햇빛에 걷기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운동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적정한 양의 운동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좋다 그죠. 그 다음에 밤에 이렇게 잠을 못 자면 낮에 졸아요. 틀림없이 앉아가지고 졸기도 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낮잠을 좀 자지 않도록 관심을 돌려주는 거죠. 뭐 본인이 관심 있는 뭐 사진을 본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관심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좋죠, 그죠? 뭐 성생활은 아까도 다 이야기를 했지만 이 성문제는 우리가 그 앞에서 신체 그 계통을 이야기할 때도 많이 했습니다. 당뇨병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이 다 어때요? 성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이 다 줄어들게 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몸에 이제 호르몬의 분비 대사 장애가 이제 오게 되죠, 그죠? 그것 때문에 이 성적인 자극이나 반응도 좀 줄어들죠. 줄어들면서 남성은 발기부전을 경험하게 되고 여성은 질 분비가 잘 안 되면서 이런 그 성생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통증이 많아져요. 그래서 피하게 되죠, 그죠? 근데 우리가 꼭 시험에도 이게 잘 나오는데 꼭 원칙은 노인들이라고 해서 성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니다. 관심은 있는데 신체적으로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생활을 지속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성들은 또 그 폐경기를 지나면서 자궁 건종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고 자궁암이나 이런 것들도 폐경기 이후에 굉장히 많이 와요. 그 다음에 갱년기 우울증이라는 것도 오죠. 그래서 이 호르몬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요. 우리 온몸을 지배해요. 정신부터 시작해서 신체적으로도. 그래서 뭐 몸에 골다공증도 이때 많이 생기고 모든 질환이 이때 생긴데 이때 잘 보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 시기를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지났어요. 근데 한참 60이 넘어갖고 이제 막 이렇게 좀 그런 게 오려고 하는 기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매일 밭에 나가가 풀 뽑고 그죠? 미운 사람 머리털 뽑듯이 그냥 그죠? 미운 사람은 미운 대로 좋은 사람은 좋은 대로 그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이런 생활도 이제 굉장히 좋은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정신적인 그런 활동을 맨날 뭐 이제 아이들 가르치고 뭐 이제 이렇게 학교에서 이제 그걸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이 정신적인 것보다는 신체적으로 풀어주는 게 그죠. 육체를 내 육체를 좀 괴롭히면서 활동하는 게 굉장히 좀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뭐 스트레스 쌓이는 상황이 있으면 그냥 나가서 풀 뽑아요. 밭에 그냥 나가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좀 많이 좀 해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성들이 특히 아이들 다 키워놓고 이러면 내 역할이 이제 끝났구나. 아주 허무해지죠. 그렇죠? 나는 누구고, 나는 어디에 있고, 나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 그죠? 이걸로만 살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아이들도 떠나고, 남편도 뭐 자기대로 또 사회적으로 또 활동이 많고 이러다 보면 나 혼자 남겨졌다는 게 굉장히 갱년기에는 더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누가 도와주는 것도 좋아하지만 나 스스로도 그거를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본인이 좋아하는 거, 엄마 노래를 배우러 다닌다든가, 그 노래 교실도 많이 가시잖아요. 정말 좋은 해소 방법이거든요. 노래하는 것도. 그리고 치매 예방도 되고. 그런 걸 하든지 수영을 하러 가든지 본인이 좋아하는 거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런 그 여성으로서의 어떤 성기능을 상실했다는 이런 것들을 이제 잊어버리도록 그런 활동을 통해서 또 다른 만족감을 얻도록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대개는 뭐 유방이나 자궁이나 이런 적출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폐경기에. 남자들은 성의 상징이 뭐죠?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또 전립선 절제술을 많이 해요. 그럼 남성들도 전립선 절제술을 하고 나면 내가 남성으로서 매력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사실은 여성이 자궁적출술 유방적출술을 했다고 해서 여성이 아닌 게 아니다는 거죠. 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그게 성의 상징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여성으로서 이제 끝났구나. 남성은 전립선 비대증으로 적출술을 하고 나면 나 이제 남성으로서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성생활이나 이런 데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어요. 심리적으로 본인이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그렇죠? 이 경우에 이제 우리가 성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약들이 있어요. 강심제나 이뇨제, 뭐 항고혈압제, 신경안정제, 항진정제 이런 것들은 남녀 모두한테 성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약들을 먹으면 성에 대해서 관심이 좀 떨어지거나 둔해지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약들을 먹고 나면 어때요? 관심이 또 더 많이 생기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치매 예방약이나 파킨슨 예방약 같은 거를 먹으면 이상하게 성적 관심 많이 생기는 것도 있어요. 성적 충동이 생기는 약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먹는 약들에 대한 이런 작용도 우리가 좀 알아두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있죠. 항파킨슨 약물 치료는 성적 욕구를 높여준다 해놨죠. 그죠? 그래서 욕구는 높은데 수행 능력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약물 때문에 그럴 수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다 이해할 수가 있죠. 저 사람이 이상해 하면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럴까? 먹는 약이 그런 게 있지. 맞아. 옛날 수업할 때 그 약이 좀 그런 영향이 있다 하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다 되잖아요. 우리 병원에 와서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뭐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그죠 때려 부수기도 하고 막 이런 사람을 저도 수없이 봤는데 그 사람을 상대하지 않아요. 상대하면 할수록 더 분노 유발을 시켜가지고 더 충동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켜봅니다. 가장 좋은 거는 지켜보고 도를 넘으면 경찰이 연락해가지고 와서 그렇게 하지. 우리가 직접 이렇게 하다 보면 직접 싸울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저 사람이 왜 저럴까를 한번 이해를 해보는 거죠. 그렇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이해 못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 직장이라는 어떤 터를 떠나서 사회생활을 이렇게 시골에 와서 이제 저는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뭐 이해 안 되는 일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좀 힘들게 이 시골 생활을 제가 적응을 했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인의 성적 욕구나 성적 표현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욕구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이해하고 받아들이자. 그죠? 그렇다고 욕구를 다 들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조절할 수 있는 건 조절하고 또 뭐 그분이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은 또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여성 노인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질 분비물이 줄어들기 때문에 만약에 성생활에 대한 어떤 욕구가 강하다면 윤활제 같은 거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하는 거죠. 그죠? 남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전립선 비대증이나 뭐 이런 게 있어서 절제술을 하고 너무 우울해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이런 부분들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 그리고 일상생활을 잘 그 성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이제 본인이 깨우치도록 이렇게 해주는 수밖에 없죠. 그렇죠?